시간은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만이 가진 삶의 신조, 모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신조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살아야지 또는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그 신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신조를 이탈리아어로 그냥 모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토가 있으십니다. 물론 예수님 때는 아람어를 쓰셨기 때문에 모토라고는 안 하셨을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그러한 모토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토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앞에 보시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토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마음은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사람은 행복과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죠. 행복과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원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토를 따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행복과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행복과 안정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과 안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토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마을장 수련회에서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 기본적인 목적을 언급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마을장 수련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오신 형제, 부부, 직장, 자매 마을 마을장님들이 내일 또 참석하셔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함께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토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짓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씨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식물의 씨앗이에요. 식물의 씨앗.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씨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구 안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우쳐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행하신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 함부로 죄의 문턱을 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과 싸우시죠. 특히 우리가 육신과의 싸움에서 큰 갈등을 겪을 때, 여러분 그러시죠? 육신과의 싸움에서 큰 갈등을 겪으시죠? 갈등이 없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건 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과 싸우시고 우리가 그 육신과의 싸움에서 큰 갈등을 겪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육신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신다고? 그리고 육신과의 싸움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분들은 구원의 확신부터 다시 점검해야 하는데,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토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신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토를 쫓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름 또한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의 생명, 즉 거룩한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중간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해 거듭난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그렇게 거듭난 그 영혼, 그 생명이, 구원의 생명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은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은혜 받은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구원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의 표현과 모습은 계속 지속되어져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거룩한 생명을 받아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듭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 안에 그냥 머무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얌전하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도다. 죄는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죄는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법,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와 계속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으시죠?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으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러나 죄는 그 선한 의지가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 놓습니다. 이 싸움은 한평생 계속되어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여기서의 육체는 단순히 우리의 몸이나 피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육체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러한 육체의 강력한 욕구가 계속해서 성령을 거스르도록 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얌전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떠한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고 있다면, 그 죄로부터 자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구원의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 구원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신 일, 이 일 때문에 전에는 즐거워하던 일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에 즐거워하던 죄를 지금도 계속 하십니까? 아니시죠? 예. 고개를 숙이신 분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시기를. 예수님을 믿었는데 전에 즐거워하던 죄가 계속 용납되어지고 그 죄를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신 구원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신 그 일이 하나님 제 안에 정말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내 의지만으로는 죄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 즉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지속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그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셔요. 주님, 내 의지만으로는 이 죄를 이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 그것은 구원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원 얻은 생명이 지속된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낫다라는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죄가,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휘감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성령을 거슬러 육신을 조차 범죄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건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토를 좇아 살아가는 것,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앞으로 가셔서 첫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두셨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셨다. 세 번째는요,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모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예수님의 모토를 행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그 앞부분만 제가 읽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자, 제가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좀 빨리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물 한 모금만 좀 마시고요. 좀 천천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요.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즉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를 위협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지,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지식을 알아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내적으로 어떠한 깨달음을 경험하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신비한 지식을 깨닫고 내적으로 득도를 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요, 그 사람은 기름 부음, 주님께서 주신 기름 부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 중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반대로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억지로 꾸민다고 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억지로 꾸민다고 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설교를 금요기도에 들어오기 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야, 오늘은 분당이 라이브래. 그러니까 유튜브 보다가 채널을 돌려라. 예. 아내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예, 이건 강요가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걸 알아요. 예. 특히 부부 사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알죠. 예. 특히 자녀들은 더 잘 알아요. 예. 부모님이 이게 정말로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더 잘 알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또한 그렇습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억지로 꾸민다고 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저희 아내에게 아까 전화해서 그 얘기했던 게 제가 지금까지 아내한테 잘 못했다면 전화하기가 뻘쭘했을 거예요. 그죠? 예. 저희 아내한테 되게 잘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한 번만 봐주기를. 예. 예. 빈 거는 아니고 요청을 한 거죠. 예.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빛의 자녀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은 가능해요. 한두 번은. 제가 그래서 이따가 들어가서 아내에게 물어보려 합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저희 아내한테 잘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받는지.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아내가 봐야지 하고 봤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두 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경우, 죄송합니다. 말이 헷갈렸네요. 예.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은 그런 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님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열매가 당연히 드러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지식을 아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내적으로 득도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삶의 열매가 당연히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 맞느냐라는 것이에요. 방향이 맞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모토를 좇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입니다. 그 일들, 여러분 세 가지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둘째는 구원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셨다는 것. 셋째는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모토를 좇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안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복과 안정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토를 좇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탠리 하우어 워스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제가 잠깐 인용을 했는데 제가 지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신다. 우리는 행복과 안정을 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른 대안을 제시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분의 평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정과 모험을 제시하신다, 제안하신다. 일단 그 여정을 시작하면 우리는 한때 가치 있게 여겼던 것, 심지어 우리 자신과 과거에 우리를 얽매던 만몬과 이 만몬, 물질의 신이죠? 이 만몬과 이 세상 것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본성,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생명이 지속되도록 하셨습니다.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토를 좇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쉼을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확신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